뷰이 세계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LF 외교장관 회의가 4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미국,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회담 당사국 등 총 27개국이 참가하는 올해 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 개막 기념 촬영 순서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악수로 인사했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난 후 성 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리 외무상에게 회색 서류 봉투를 전달해서 이 서류 봉투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며 미국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RF를 계기로 미북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지 모른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4일로 끝나는 회의 일정상 별도의 공식 양자 회담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자 싱가포르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4일 미북 공동 성명의 이행을 담보하는 기본 열쇠는 신뢰 조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날 ALF 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조성을 위해서는 쌍방의 동시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이어서 신뢰 조성을 선행하면서 공동 성명의 모든 조항을 균형적이고 동시적이며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새로운 방식만이 현실적인 유일한 성공 방식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미국 내에서 수뇌부의 의도와는 달리 낡은 것으로 회귀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려한다면서 미국 국내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서 다른 역풍이 생겨나는 걸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참석자 싱가포르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4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일 입수한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에도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북한 노동자에 대해서 발행된 신규 고용 허가도 최소한 700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만약 이 보도가 맞는다면 지난해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를 러시아가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할 모든 이유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3일 ARF 개막에 앞서서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북한의 비핵화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이 지난 6월에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약속을 했으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최종적인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는지와는 관계없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서 전 세계가 요구하는 것이 달성된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다가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고 여전히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3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석유 제품 불법 거래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 부과된 대규모 원유, 연료, 석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소형 화기, 경량 무기 등 군사 장비를 시리아 무기 불법 중개인을 통해 리비아와 예멘 등의 나라로 공급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석탄, 철강 등 수출 금지 품목을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에 계속 수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400만 달러를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 전문가 패널은 가장 취약한 제재 분야로 금융 분야를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해서 제재 회피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4일 오전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은 최근 남북한, 미북 간의 접촉 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미군 유해 55구가 1일 미국 하와이로 돌아왔죠.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유해를 맞이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전사자들에게 예우를 표하고 이들의 희생을 기렸고요. 유해들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유가족 품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전쟁터로 가족을 떠나보냈던 유가족들, 흘러간 세월이 짧지 않네요. 이들 역시 사망했거나 환갑을 넘긴 노인이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두 명의 미국인 남성과 여성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와이로 가던 중에 만났습니다. 다이애나 브라운 샌필리포라는 미국인 여성, 그리고 릭 타운스라는 이름의 남성인데요. 공군 중위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들은 지난 60여 년 동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흔적을 더듬으면서 60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렸지만 아버지와 나눈 작별의 입맞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짧게 실린 유가족들의 사연으로 이들의 마음에 반의 반도 짐작할 수가 없겠지만은요. 한국전 참전 용사를 아버지로 둔 펜스 부통령의 마음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송 언론 매체에서 참전 용사들을 영웅으로 언급할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영웅이라고 말하곤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돌아온 영웅들을 엄숙하게 맞이하며 그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하겠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먼저 한 곡 듣고 가죠. Sarah McLachlan입니다. I will remember you.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I will remember you. Will you remember me? Don't let your life pass you by. Weep not for the memories.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Terraforming, 지구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브루스 제코스키 박사팀이 지난달 3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서 20년간의 화성 탐사 결과를 토대로 화성 땅속과 극지 얼음 등에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화성 표면을 지구 동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화성의 이산화탄소 총량이 화성을 지구화하기에는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현재 기술로는 이를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땅속과 극지 얼음 등에 다량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증발시켜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밀도를 높임으로써 온난화를 유발해 온도와 대기압을 높이는 방식을 화성 지구화 방안으로 검토해왔지만 이번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현재 화성에는 우리가 아는 한 대기압과 온도를 크게 끌어올릴 만큼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화성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화성을 지구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입니다. 화성은 고대에서부터 인류에게 잘 알려진 천체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암석과 옅은 대기를 지녀서 지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고 붉은색으로 빛이 납니다. 이런 별을 향한 인류의 호기심은 1960년대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1960년 구소련의 마스닉 1호가 인류 최초의 화성 탐사선이었지만 발사에 실패했는데요. 인류 최초의 화성 탐사선 발사 성공국은 미국으로 1964년 메리너 4호였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총 50여 차례 화성 탐사선이 쏘아졌는데요. 일부는 성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인류의 화성 탐사의 목적은 학술적인 차원과 실용적인 차원, 즉 화성에서 인류가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도 목적이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인류의 화성으로의 야심을 누그러뜨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국립 코미디 센터. 지난 1일 뉴욕주 서부의 제임스타운에서 국립 코미디 센터가 공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임스타운은 미국의 1950년대 유명 시트콤 I Love Lucy를 통해 코미디의 여왕으로 등극한 여배우 루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국립 코미디 센터에는 미국 최초의 코미디 쇼로 평가되는 1880년대 연극 보드빌에서 출발해 현재의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140년간의 코미디물의 역사와 자료가 한눈에 보입니다. 전시물 중에는 1993년부터 방영된 MBC 방송의 드라마 사인필드가 소재가 됐던 흰 프릴 셔츠, 1960년대 인기 시트콤 딕 반 다이크 쇼의 대본이 있는데요. 또 유명한 코미디언의 대사를 흉내내 볼 수 있는 코미디 가라오케 등 음향 영상 체험 시설도 방문객을 맞게 됩니다. 이곳은 코미디를 하나의 예술 장르로 기념하기 위한 배우들의 마음이 모인 곳이다라고 국립코미디센터 저니 건더슨 소장이 말했는데요. 이곳은 차세대 예술인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코미디센터는 약 1,000평의 규모이고 뉴욕주로부터 매년 900만 달러를 지원받는 것 외에도 연방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곳을 국립코미디센터로 지정하는 법안은 지난 23일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또 한 주 동안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첫 번째 뉴스 먼저 알아보죠.
네. 가장 많이 본 뉴스는 국무부는 안정을 조회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이날 무엇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요. 지난달 31일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북한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도 잠시 알아볼까요?
네, 31일자 신문에 무엇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런 논평을 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죠.
네.
그리고 또 개성공단 폐쇄에 격분했던 현 집권 세력이 왜 대북 제재라는 족쇄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이밀고 남북관계까지 얽어매느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거 개성공단을 폐쇄를 했던 그 보수 정부와 성격이 다른데 왜 아직까지 이 개성공단 재개에 좀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이 노동신문이 표출을 한 겁니다.
네, 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당시 2016년에 뭐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는데요.
네.
즉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또 계속 위협과 도발을 강행함에 따라 개성공단이 폐쇄됐던 것 아니냐 이러면서 당시 배경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경협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뭐 아직은 좀 이르다,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네, 국무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일괄적으로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네.
살펴보면요.
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태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월에 워싱턴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네.
또 그리고 며칠 뒤에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8월에도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거든요.
네.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미국 정부는 공단 폐쇄는 북한의 점점 커지는 위협 그리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역내에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라면서 줄곧 지지 입장을 밝혀왔던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최근 한국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한국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은
네.
원칙론적으로 개성공단은 재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사실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이전에도. 네. 하지만 여전히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뭐 직접적으로 지금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 이런 제안을 북측에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27일에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 명이 공단 시설을 점검을 하러 갈 테니까 좀 방북 승인을 해달라 이런 신청을 했는데 유보를 했습니다.
네.
그 사유도 이제 통일부가 직접 밝혔는데요.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 설명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기 북한 방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련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유는 관계기관 간 협의에 따라서 재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뭐 일단 제재 문제가 어떻게든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박선원 국정원장 특보가 지난주에 워싱턴을 방문해서 대북 제재 면제 문제를 협의했다고 하거든요.
네.
VOA가 국무부에 이 보도가 맞느냐라고 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하지만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하고 한국 당국자들의 접촉이 좀 잦았던 건 사실이죠.
네, 좀 쭉 살펴보면 네. 여러 접촉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20일에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났고요.
네.
또 같은 날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 국무부의 카운터파트는 저기 한국의 외교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통일부 장관하고 전화 통화라는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대행도 지난주에 서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 고위 관리들이 무슨 논의를 한 걸까요?
정확하게 알려진 부분은 없는데요. 네.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 방문 직후 한 발언을 좀 살펴보면
네.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지금 비핵화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있다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북한이 요구하는 뭐 대북 제재 해제
네.
그리고 또 북한은 종전선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핵시설 명단을 제출해라 이런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어쨌거나 최근에 국무부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뭐 다시 제재를 언급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 역시 제재 관련 내용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석탄 반입 업체를 조사 중이라는 한국 당국자의 설명과 관련해서 한국의 제재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라는 백성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해상에서 이행하는데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BOA는 지난달 30일 국무부 대변인실에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있는 한국 수입업체를 조사 중이라는 한국 정부 관리의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논평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해상에서 이행하는데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북한산 석탄 반입에 한국 기업과 금융사 네 곳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한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 가운데 하나고 또 친구이다. 그리고 두 나라의 협력 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또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석탄이 한국으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돼서 논란이 불거졌죠.
네,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스카이 엔젤호 그리고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가 작년에 10월 러시아 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었고요.
예.
이후 이 석탄을 한국의 인천 그리고 포항항에 하역을 했습니다. 7월 초까지 20여 차례 한국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해당 한국 업체가 북한산 석탄인 사실을 인지한 채 수입했을 경우 이게 미국의 대북 제재 적용 대상이냐 이런 질문에는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한편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는 북한과 어떤 만남에 대해서도 발표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북 간의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독자의 선택 계속해서 많이 본 뉴스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죠.
예,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는 북한이 한국전쟁정전협정기념일을 맞아서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라는 이현철 서울특파원의 기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미군 유해 55구를 실은 미군 수송기가 27일 오전 11시 오산
북한이 27일이었죠.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미군 유해 55구를 반환했습니다.
네.
미군 수송기가 북한으로 직접 날아가서 유해를 싣고 한국에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로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유해 55구가 하와이로 돌아왔고요. 공식 봉환식도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8월 1일 펄하버 휘컴 합동기지에서 봉환식을 했는데요.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 필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참석을 해서 유해를 맞았습니다. 당시 그 공식 봉환식 현장음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봉환식 당연히 엄숙하면서도 또 극진한 예우를 갖춘 점이 눈에 띄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산과 하와이에서의 의전 절차는 미국이 자국을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을 얼마나 뭐 중요하게 예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네.
국가 원수급 예우를 뜻하는 21발의 조포를 발사를 했고요.
네.
또 전투기가 저공 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예우를 보여주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희생한 병사들에 대한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민들의 존경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이 해외 참전 중에 전사한 자국 병사를 끝까지 찾아서 송환을 해서 안장하는 데 있어서 뭐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또 미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군인을 끝까지 잊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최후의 1인까지 찾아서 집으로 데려온다라는 방침은 미국 정부의 오랜 약속이자 전통입니다.
네.
1998년에 나온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습니다.
네.
혹시 보셨습니까?
봤죠. 네, 명화였죠.
네, 맞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배경이었잖아요.
네.
줄거리를 짧게 좀 말씀드리면 미군이 독일군 사이에 고립돼 있는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는 그런 여정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그린
네.
영화.
네.
미국 행정부는 당시 사형제 모두가 참전한 라이언가에서 형들은 전사를 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이 국민의 사기 진작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해당 부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 라이언 일병은 동료들을 전장에 남겨두고 또 떠날 수 없다라고 이제 거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결국 대원들이 희생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라이언 일병은 무사하게 살아서 가족 품에 돌아왔고요.
네.
또 이후에 라이언 일병도 자신들을 위해서 전사한 전우들에게 부끄럽게 살지 않겠노라 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 곳곳에 표출돼서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네.
아무튼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싸운 전사자들을 최고로 예우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이 전사자 송환 문제가 중요한 네. 이슈였고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유해 송환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를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 위원장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하고 또 사랑하는 전사자 유해를 집으로 보내는 작업을 시작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나는 당신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당신의 멋진 서한 역시 고맙다 그러면서 곧 보기를 고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언급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새로운 서한을 보낸 걸로 확인됐죠.
네, 이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는 그냥 서한을 뭐 고맙다, 잘 받았다 이런 얘기만 해서 이게 그 지난 6월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친서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친서를 받은 건지 좀 그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다음 날 백악관 대변인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8월 1일 날 새로운 친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두 지도자 간의 계속된 왕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그리고 미북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으로 목요일 친서 내용은 뭐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요. 자, 지난번 서한처럼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해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기사 살펴볼까요?
예, 네 번째 기사도 역시 제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지난주에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주의보를 발표했다라고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한글본도 이게 공개됐습니다.
네, 내용은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번역본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네.
주의보는 한국어랑 함께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모두 5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주의보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한글로 된 번역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2월에 발표했던 해상 관련 대북 제재 주의보는 그때는 중국어로만 번역이 됐거든요.
네.
때문에 이번에 한글본 그리고 뭐 러시아본 이렇게 다른 언어 번역본을 공개한 게 최근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국들에게 일종의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끝으로 다섯 번째 기사 역시 제재 관련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네.
So the answer we received from Secretary Pompeo was that they will take them seriously. They'll look at them, but they have not issued any kind of waiver or exemption.
역시 대북 제재와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었는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 또 재개할 경우에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유예 추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재도 완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네, 가드너 의원은 한국이 어떤 제재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는지 잘은 모르겠다면서도
네.
폼피오 장관이 미 정부가 한국의 제재 유예 요청들을 몇 가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로선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이 요청하는 제재 유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논평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을 아끼면서도
네.
하지만 어떤 제재도 완화돼서는 안 되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빈틈없이 가해야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최근 미국의 일부 언론이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재에 대한 의회의 분위기를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독재에서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숨가쁘게 살펴봤는데요.
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재 이야기가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과 관련된 그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 의회 입장 정리를 해봤고요.
네.
또 국무부가 제재주의보를 한글 등 외국어 번역본으로 공개하면서 다시 제재에 대해서 환기시켰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최근 이뤄진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이었습니다. 박형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세라 베럴리스가 부릅니다. I choose you 들어보시죠. Let the bow break, let it come down crash. Let the sun fade out to a dark sky. Can't say I'd even notice it was absent. Words of a lifelong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미국 내 탈북자 학생과 단체를 미국에 초청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안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7시 워싱턴 시내 링컨 기념관. 미 해병대 의장대 사열 행사가 열렸습니다. 관중들은 침묵 속에 거행되는 이 행사를 숨죽여 지켜봤는데요. 일렬로 선 의장대는 총을 수직으로 던져 회전시켰다가 다시 흐트러짐 없이 총을 잡고 자세를 갖춥니다. 파도가 일듯 총들이 솟구치는데 순간 총구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중들은 사뭇 놀랐지만 다른 해병이 총을 떨어뜨린 해병에게 다가가 원래 위치를 갖추도록 돕습니다. 모든 동작은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고 관중은 이런 모습에 오히려 감동을 받는 표정이었습니다. 관중에 섞여 사열 행사를 관람하던 탈북자는 북한 같았으면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저게 실수했잖아요. 북한 같았으면 그런 거 있으면 용서가 안 되거든요. 이게 행사가 끝나면 그 사람 그냥 정치범이에요. 예, 이렇게 이런 중대한 행사에서 만약에 실수했다, 내가 총을 뭐 잘못 건드렸다, 아니면 떨궜다면, 예, 그 사람이 행사 끝나면 바로 총살감이에요. 야만인 나라예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순간 아, 저 사람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장대 사열 행사는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한국에서 온 탈북자들은 미국이 강대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탈북자들은 사열 행사가 끝난 뒤 한국전쟁 기념공원과 베트남 전쟁 기념비 등 링컨 기념관 주변의 전쟁 기념 공원을 둘러보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은 방문객들은 한국 내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사단법인 큰샘에 소속된 탈북자들입니다. 2013년 출범한 사단법인 큰샘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고 탈북자 자녀들이 정규 교육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 교사와 학생들의 영어 교실 운영은 한국 주요 매체들이 주목할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샘의 미국 방문은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자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항공료는 개인이 부담하지만 미국 체류 기간 중 비용은 전액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측이 부담합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지순자 씨가 지난해부터 구상했던 일을 올 1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지순자 씨는 6년 전 탈북자 단체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기독교 민간단체에서 일하는 지순자 씨는 무엇보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의 개인적인 사연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된 동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한국 경기도 수원의 한 고아원에서 두 살이 채 안 됐을 때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됐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의 정체성과 탈북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ince I was an orphan in Korea, it's like my life was different because someone found me and sent me to the United States. But if someone's an orphan in North Korea, you know, I mean, it's like
한국에서 고아로 자란 자신을 미국인 양부모가 입양해 삶이 바뀌었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고아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다며 자신이 미국에서 얻게 된 것들을 한국과 북한의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무엇보다 자신과 탈북자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n though they've moved, you know, they escaped North Korea and they live somewhere else, they didn't forget North Korea. So kind of like the same, I feel like the same as me. Like I still, you know, remember South Korea.
자신이 늘 한국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탈북자들도 떠나온 북한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고향을 향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 씨는 자신이 만난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을 돕는 마음과 노력이 매우 강하다며 그런 점에 마음이 끌렸다고 말했습니다. 1번 탈북자 초청 프로그램은 미국 문화 경험하기, 영어와 친해지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미술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방문, 미국인 가정 홈스테이, 영어 일기 쓰기가 주요 일과입니다. 2013년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중학교 2학년생 강성미 양은 지난 8일 동안 방문한 곳들 가운데 미술관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성미 양은 미술관에서 본 그림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자신이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 중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여러 그림을 봤는데 그 제가 본 것 중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보면 되게 빛도 잘 그리고 되게 약간 자세히 그려가지고 인상 깊었어요.
봐봐요.
여기 원래 빛도 잘 그려져 있었는데 되게 대단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못 그리니까 여기 되게 벌레 같은 것도 그려놨는데 그래서 되게 섬세한 것까지 다 그리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냥 인상 깊었어요.
심리 상담자가 꾸민 성미 양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궁금하다며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미 양은 미국은 거리가 복잡하지 않고 사람들이 매우 친절한 점도 인상적이라며 미국에서 알게 된 한인 학생 자매와의 만남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게 도와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성미 양은 매일 저녁 지순자 씨가 영어 일기를 점검해 준다면서 3주 후 영어 실력이 조금은 늘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15명인데요. 성미 양이 언급했던 한인대학생 데빈 리양은 여동생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데빈 양은 방송 미디어를 통해 느꼈던 북한 사람과 직접 만난 탈북자는 많이 달랐다며 평범하고 편안한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 새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데빈 양은 탈북자들이 겪은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들이 자유를 향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풍선 보내기, 쌀과 USB 보내기 등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참여하며 탈북 학생들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큰샘의 박정우 대표는 미국 경험이 탈북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벌어지고 뭐 어떻게 생활하고 그 사람들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뭐 하는 걸 접해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들 자체는 힘들게 왔지만은 벌써 비행기도 내가 여권 마음대로 띄어가지고 비자를 마음대로 받아서 얘기 된다면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나라 얼마든지 가고.
권유연 큰샘 방과후 교실 원장은 지순자 씨가 자비를 들여 탈북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큰 공부가 되더라고요. 1월 달에 온 학생 중에 한 명이 사실 중3이지만 영어를 전혀 못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왔다 가더니 영어가 자신감이 생기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오는 영어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할 때면 계속 업돼서 공부하기 싫다 했었거든요, 얘가. 근데 얘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권 원장은 한국 내 탈북 학생들에게 이런 지속적인 도움이 제공된다면 더 넓게 세상을 보는 데 큰 힘이 될 거라며 이런 기회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순자 씨와 탈북자들은 남은 일정 동안 쉐넌도 국립공원, 미 의회 빌딩, 동물원 등을 방문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안소영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와 에브라햄 링컨 후보의 논쟁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흑인들이 백인들과 평등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흑인들도 우리와 평등하고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과 평등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은 더글러스를 상원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선거에서는 졌지만 링컨이란 이름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1859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노예 문제를 둘러싼 북부와 남부의 싸움은 일단 진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북부와 남부 여러 주들에서 선거가 실시됐고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선출된 사람들이 노예제에 대한 오랜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859년 10월 일부 노예 폐지론자들이 버지니아의 하퍼스페리 마을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하퍼스페리 마을 공격을 이끈 존 브라운은 극단적인 노예 폐지론자였습니다. 존 브라운은 고향인 캔자스에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군대와 격렬하게 싸웠고요. 노예 지지자들이 로렌스 마을을 공격하고 5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같은 수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예제를 끝내기 위해 싸우다가 죽을 때가 되면 기꺼이 죽을 겁니다.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엔 이 땅에 더 이상의 평화는 없습니다. 노예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저는 남부에서 전쟁을 벌일 겁니다.
존 브라운은 노예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총이 필요했고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사추세츠와 뉴욕으로 갔습니다. 존 브라운은 한 지역 모임에서 굳은 의지와 뜻을 밝혔습니다.
노예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노예 반란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피를 흘려야 하는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노예제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인 만큼 오직 피를 흘려야만 노예제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설사 반란이 실패한다 해도 북부와 남부 사이엔 내전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단 내전이 벌어지면 전쟁터에 내보내기 위해서라도 흑인들의 족쇄를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존 브라운은 일부 노예 폐지론자들의 지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고 비밀 자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도망 노예들을 군대에 편입시키려 했고 북부의 흑인들이 모두 자신의 뜻에 동조해 함께 싸워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와 서부 버지니아에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존 브라운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투를 준비하고요. 버지니아의 하퍼스페리 마을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버지니아 북부의 하퍼스페리 마을은 육군에 지급하는 총기 제조 공장과 중요한 군수품들을 비축한 병기고가 있었습니다. 존 브라운은 흑인 노예군을 무장시킬 총과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2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어둠 속에서 포토맥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존 브라운과 대원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주민들과 정부 병기구 경비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병기고를 점령하고 보급센터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은 채 하퍼스페리 마을에서 목표로 삼았던 세 곳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존 브라운이 차지한 지역들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격당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민병대들이 하퍼스페리 마을을 돕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존 브라운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후손인 루이스 워싱턴 대령을 비롯해서 주민 몇 명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근 마을의 민병대들이 하퍼스페리 마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민병대들은 병기고 위에 자리 잡고 총을 쏘기 시작했고요. 존 브라운과 대원들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포로 한 명에게 백기를 들게 한 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민병대는 백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협상 대표로 보내 휴전을 시도했지만 민병대들은 오히려 존 브라운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하퍼스 페리 마을에서는 존 브라운과 민병대 사이에 오랜 대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존 브라운과 대원들은 조그만 벽돌 건물로 밀려났습니다. 존 브라운은 이 지역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을 도우러 올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존 브라운의 기대와 달리 단 한 명의 노예도 이들을 구하러 하퍼스페리 마을로 오지 않았습니다. 존 브라운은 자신들은 노예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노예들은 두려움에 떨며 나서지 않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859년은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때였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하퍼스페리 마을 공격에 보고를 받고 즉시 로버트 리 대령을 사령관으로 해서 해병대를 파견했습니다. 로버트 리 대령은 존 브라운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존 브라운은 항복을 거부했고 결국 해병대 공격이 시작되면서 존 브라운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존 브라운의 하퍼스페리 마을 공격은 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된 미국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격이 공화당의 음모라고 주장했고요. 공화당은 터무니없는 비난이라며 맞섰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카펜터즈가 부릅니다. Top of the World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I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I want the world to be is now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And the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ve seen. I'm on the
not the same. In the leaves on the trees and the touch of the breeze, there's a pleasing sense of happiness for me. There is only one wish on my mind. When this day is through, I hope that I will find that tomorrow will be just the same.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